말씀까지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부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가 본래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옆에 계신 분에게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읽을 때마다 새롭고 그리고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걷지 못했던 한 남성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격을 많이 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그동안에 잘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던 한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이전 말씀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한번 그림으로 연상을 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아이를 중심으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환영과 기쁨의 소식을, 소리를 들으면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탄식과 슬픔의 소리,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는 태어났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처음에 부모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그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릴 때 고쳐보려고 애를 썼겠죠. 의원을 찾아갔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리고는 구약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한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 부르짖음에도 응답해달라고 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그때 그 엄마가,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아이는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1년, 2년, 10년, 무려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40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는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여 년 넘게 앉아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모도 포기했고 그리고 스스로도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운명인가 보다. 그냥 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포기해버리는 것, 만성화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에게 적응이 되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의식, 신앙인에게 이러한 의식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사람은 무섭게 변합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앉아있다 그냥 가버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기대감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만성화에 대한 위험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대감이 없는 신앙인에게는 믿음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도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그 속에 뿌리 깊이 자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여 년간 설교를 해왔던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참으로 놀란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나는 그동안에 끊임없이 설교를 해왔는데 왜 성도들은 변화를 받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도 지난 날과 똑같은 날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성화된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수도 없이 들어왔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감동을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오늘도 지난 날들과 똑같이 지나갈 것이다. 놀랍게도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란 믿음을 가지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이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기대감이 사라져버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믿음대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날도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자꾸 이어지다가 보면은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죠.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기가 막힌 이름이고 너무나도 귀중한 보석인데 그게 우리는 그 이름을 사당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목사는 자신을 날마다 채찍질을 해야 되고 성도들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내게 역사해달라고 늘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채찍질을 하고 여러분 자신들도 늘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대감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들에게 늘 새로운 하루하루를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눈에 어떤 변화가 보이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사실 내 눈에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보이지 아니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가고 계시고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건강이 좋지 못했던 어떤 한 남자가요,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산소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유약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면서 산이 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집채만한 바위가 산을 타고 내려오다가 딱 그 집 문 앞에, 현관 문 앞에 딱 멈췄습니다.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쪽문을 내고 만들어서 그곳을 통해서 힘들게 힘들게 집을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를 떠날까요? 그랬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오늘부터 그 바위를 힘껏 밀어라. 매일매일 바위를 밀어라. 그래서 이 남자는요, 매일매일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8개월간 바위를 밀었습니다. 줄자를 가지고 한번 재보았더니요, 1c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바위는 그 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야심을 한 이 남자가 주저앉아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너 왜 야심하고 있니? 예, 저는 주님께서 바위를 밀라고 하셔서 막 밀었습니다. 그러나 1c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밀라고 그랬지 바위를 움직이라고 하지 않았다. 네 몸을 한번 살펴보아라. 그때 이 남자는 자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그동안에 잘 먹지 못했던 밥도 맛있게 잘 먹고 있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해서 뒤척거렸습니다. 이제는 잠도 잘 자고 있고, 감기를 달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몸 여기저기에 울퉁불퉁 근육이 붙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오면은 일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기대감이 있고 오늘보다는 내일 해안이 떠오르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일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계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요, 앉아있을 때도, 이 안전뱅이처럼 앉아있을 때도 그는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남성에게요, 더 큰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 앉아있는 그 장애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죄와 저주의 결과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뱅이를 보면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저주를 받아서 앉아있는가. 또 저들의 부모님이 무슨 죄를 범했길래, 분명히 무슨 죄를, 큰 죄를 범했을 것이야. 그래서 저 아들이 벌을 받아서 저렇게 앉아있는 것이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부모와 아이는요, 기쁨과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늘 그들을 따라다니는 소리가 저주와 죄인이라는 이런 소리였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외면 속에서 무려 40년간 지내왔습니다. 이 남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남자의 마음 속에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냥 방치가 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 정죄하고 있을 그때에 이 남자를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있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너 창조했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40년간을 아파하면서 포기하고 살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가슴 아파하시면서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내 아들이다. 힘을 내라고 하면서 불쌍히 있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 남자를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남자의 마음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었죠. 주님,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이 그를 잡으면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자살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질문을 던지죠. 언제부터 그랬느냐? 예.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말씀, 여러분 얼마나 아픈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또 크게 되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모든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아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아들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깥에 나가면요, 부모들이 그럽니다. 쟤랑 놀지 마라.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고 혼자서 손가락 밟면서 혼자 지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가슴이 아마 찔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소문만 들으면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안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받았겠습니까?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면서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요 무슨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아팠죠. 근데 이 젊은 예수 양반이 할 수 있거든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 가슴, 그 말이 아버지 가슴을 찌르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그 말 아마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요, 그때 엎드립니다. 주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또 태어날 때부터라고 하는 이 말은요, 희망을 버리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헛된 꿈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운명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수의 이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이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고 이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고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가르막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40세 남성은요, 이 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묵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죠. 이 한 단어 문장 속에 큰 아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를 메고 온 사람은 형제도 아닙니다. 친척도 아닙니다. 친구들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러면 아마도 가족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포기했겠죠. 40년간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구걸해서 받은 돈은요, 그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를 메고 왔던 사람들이 활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없는, 자신의 인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사람들은 동정해서 그에게 돈을 던져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돈을 많이 벌기도 했을 것이고 적게 벌기도 했을 것입니다. 돈을 좀 많이 들어온 날은 이 사람이 웃었겠죠. 적게 벌면 좀 마음이 힘들었겠죠.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그림 통에 돈이 좀 많이 들어온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본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돈을 버는 데 투자를 하죠.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변합니까? 어떨 때는 돈을 많이 법니다. 기쁘고 즐겁겠죠. 어떨 때는 돈이 없습니다. 힘들겠죠. 그런다고 그 인생의 뿌리부터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좀 기쁘고 힘들고 그 정도 차이 밖에 없습니다. 집의 크기도 바뀔 것이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바뀌겠죠. 먹는 음식의 질도 바뀔 것이고 옷도 바뀔 것이고 메고 다니는 가방도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냥 그 일뿐입니다. 아무리 기대된 일 없이 죽게 나오는 사람은 그냥 영적인 안순병이 걷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돈이 그 사람의 근본을 치유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인생 전부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베드로가 그에게 주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주었던 것은요, 베드로 이래서 나왔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예수의 이름은요, 평생 앉아서 빌어먹었던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꾸어주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민문까지 때로는 봉사도 할 수 있고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이었죠.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요, 이 이름은요,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대단한 이름이죠. 이 이름 속에는요,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 이름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름이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몸에 가보면요, 늘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무리를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도 예수입니다. 그러나 가장 생각 없이 사용하는 이름도 바로 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보통 이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기도를 마무리하는 한 문장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 이름으로 빨리 마치라고,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아, 이제 기도가 끝났구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기도를 마무리를 하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성도가 한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분에게 신방을 가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가정을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무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나오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안 될 것 같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때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 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결단코 역사하시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막 난무하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후에 걷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은 막는 후에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감격이었습니다. 그 이름 한마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 기도의 보증이었고 그 이름이 보호자였습니다. 이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림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이 속에는요,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속에 보석이 들어가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를 앓았던 성령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시인은요, 거치를 못합니다. 온 몸이 비틀어져 있고, 입도 비틀어져 있고, 손도 돌아가 있습니다. 전 가까이서 그분을 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얼마나 어렵게 어렵게 입을 벌려서 하는지. 예수님, 여러분 그 이름, 그 이름이 그 속에 능력 있고 보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송명의 시인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시인이 썼던 시가 있죠. 그 이름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반주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찬송을 이분이 쓴 그 이름을 보니까요. 예수 그 이름 나를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냥 부르고 있었는지 이 소중한 이름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그대를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랑의 그 숫자에 어른들처럼 되었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을 아름다운 보소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비밀이 된 겁니다. 이 성령의 신의 가슴에 그것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자리를 잡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다.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에서는요 너무 쉽게 부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영어권에서는 영어로 사용을 하죠.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어찌 영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저스 크리스트 그러면 그냥 영어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이 10계명 중에서 3계명은요. 술 마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아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 이름의 이름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을 그때의 주의 이름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너의 그 입에서 내 이름 좀 안 부르면 안 되겠니?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이름이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랑스러운 이름이죠. 존귀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베드로가 이 앉은 사람에게 주었을 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의 이름의 목표는요,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제 그는 압니다. 이 남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 이름인지 그는 압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의 이름을 주었을 그때에 40년간 안전뱅이로 살아왔던 이 남자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빛을 그는 보았습니다. 죽었던 그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무관심의 눈빛이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는 부정한 자였고 죄인이었습니다.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육신의 장애를 치유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는 감격이고 기쁨이고 보석이었습니다. 비밀이 된 것입니다. 이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어떤 절망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보석이 있는 이름이었으니 더 이상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소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비난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포기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눈물만 씻고 있던 자리에서 불평하던 자리에서 우리는 벌떡 일어나야만 됩니다.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님의 백성 그런 분은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